두 개의 전선, 하나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예, 두 개의 전선. 전선이 두 개로 보이죠. 휴전선 하나 있고, 저는 두 개의 전선이라고 합니다. 휴전선. 직접적인 북한과의 대치전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예, 남한 내에도 내적인 전선이 또 하나 있다. 이념의 전선. 근데 그것도 전쟁입니다. 정말 치열한 전쟁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뜻에서. 예, 전선입니다. 전선이 두 개인데 하나의 전쟁이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 대한민국의 국가 목표. 예. 국민된 사람으로서 어떤 국가에, 내가 어느 국가의 나라의 국민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나라가 그 국민으로서의 적어도 자부심을, 소속감과 자부심, 책임감을 갖는다라면은 그 나라가 잘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예. 그러면은 더 잘 되기 위해서 저 잘 도약하기 위해서 예. 국가 목표 세우고 또 열심히 하고 뭐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다 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돌이켜 보면은 대한민국은 참 지난한 과정 속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져도 좋고 세계인들이 또 칭송하는 그런 어떤 성취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쭉 잘 진행이 된다라면은 또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아 예전에 어릴 때 21세기 21세기 이러면서 뭐 어린이 잡지 소년 잡지에 공상과학적인 얘기들도 많이 보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21세기가 돼버렸네요. 아 그리고 21세기에 살고 있다라는 걸 느낍니다. 휴대폰 대단합니다. 스마트폰. 알고 보니까 이 스마트폰의 이제 그 스펙이라고 그럽니까? 사양의 수준이 예전에 초창기에 그 달에다가 우주선을 보낸, 우주인들을 보낸 그것을 지휘한 컴퓨터보다도 하드웨어 성능도 뛰어나고 소프트웨어도 말할 것도 없이 뛰어나고 아주 뭐 그런 어떤 그걸 전부 다 하나씩 다 들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21세기입니다. 이 21세기에 우리가 20세기에 그렇게 피땀을 흘려서 거쳐온 것보다 조금 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높이 나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 한국 괜찮습니다. 대단하고 참 국력도 충실하고 지금 많이 흔들리고 막 그렇긴 하지만 유럽의 기준으로 가면은 남북 합치면은 인구도 7,500만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면은 인구 기준으로도 유럽 전체적으로 1, 2, 3위 안에 정도 들어갑니다. 예. 터키까지 합치면 세 번째고 터키를 빼고 보면 독일 다음에 예, 크기가 됩니다. 뭐 영국, 프랑스 6천만 좀 넘는 정도. 그러면은 유럽 정도에 가가지고 있으면은 탑 3, 탑 5 안에 확실히 들어가는 열강 반열에 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변에 덩치가 너무 크죠. 중국 너무 크고 일본 크고 강하고 러시아 다 겪고 온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형편없이 짓밟혔던 것과는 다르게 만만치 않은 수준으로 성장했죠. 조금 더 나가면 어떻습니까? 막 이런 뭐 중진국 정도 수준을 또 넘어서 우리도 좀 강대국이 돼보면 어떨까 이런 꿈도 꾸고 아무도 넘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행세도 하고 네. 그랬으면 하는 바람들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어버리고 있습니까? 촛불 소동 다 겪었습니다. 촛불 그리고 탄핵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등장했습니다. 그 과정들 새삼 길게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결과가 문재인 정권 2년입니다. 2년 여러분 아직 만 2년은 안 됐습니다. 놀랍죠? 제 스스로도 한 번씩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5월달이 돼요야 만 2년이 경과한데 한 4, 5년 지난 것 같습니다. 한 10년 지난 것 같기도 하고 한 달이 1년 같아요. 근데 만 2년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정말 대단합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빠른 속도로 말아먹을 수 있다는 게 아, 정말 이런 어떤 말방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니, 이거 뭐, 망가뜨리는 속도가 베네수엘라를 따라잡으려나라는, 참 끔찍합니다. 경제 다 무너졌어. 다 무너졌어. 정말 놀랍니다. 대학로 아시죠? 서울의 대학로. 제가 빈점포 나오는 세다가 막 그냥 더 이상 세지 않습니다. 처음에, 왜 이렇게 많아? 라고 셌을 때, 대로변에, 대양도도 참큰 상권 아닙니까? 한 10여 개 발견했는데, 나중에 세는 걸 포기했습니다. 수십 개입니다, 수십 개. 뒷면까지 합치면, 제가 빈점포를 세다가, 셀 수가 없다. 제가 사는 동네는 이제 강북입니다. 미아동,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블로그도 있는데 별로 인기가 없어가지고 찾는 사람은 없지만 거기에 제 소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강북 우파다,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사실은 거기에 자리 잡은 것은 이제 청와대 이제 출퇴근하면서 그냥 강북에서 이제 가기가 쉬우니까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살기 좋아요. 물가가 무엇보다도 쌉니다. 이제 임대료가 싸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인구도 많고 해가지고 상권이 굉장히 활발하고 다른 곳이 굉장히 어려워도 좀체 이 기본적인 어떤 제가 사는 어떤 일대의 그 지역의 경기가 나쁘다라는 느낌은 거의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멍이 뻥뻥 뚫리듯이 최근에 급속하게 빈점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스갯소리로 할 기분이 들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서늘합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이번에 강원도 화마가 불이 산불이 휩쓸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 정말 왜 그럴까요? 정말 가득 또 북한 얘기를 하더군요. 참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어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저는 그참 음흉한 이제 외교적 술사라는 참 트럼프답다라고 이렇게 느끼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요번에 또이 불바다의 와중에서도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저분은 정말로 사랑에 빠졌나.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이 대한민국을 북한에 지금 투항시켜 놨습니다. 이런 겁니다. 한국이 이렇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저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질질 핵무기라는 건 제가 이런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하기에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핵무기는 함부로 쓸수 있는 무기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우리 내부에 이런 이념적인 어떤 안정성이 확실하고 일치 단결되어 있는 힘이 있고 동맹이 굳건하고 그러면은 까불기는 좀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한미동맹 지금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이제 연합훈련을 안 하겠다, 안 하는 방침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이 한국에 통보도 하지 않고 단독으로 한반도와 관련한 훈련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더군요. 그 해설들은 다 대부분의 해설들이 한국을 못 믿는 것 같다. 표면적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심각한 균열이 온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야 될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저는 이제 뭐 제가 뭐 전공이 뭐 역사 이런 것은 아니지만 역사를 좋아하고 역사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는 제 분야를 역사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근데 기적이라는 단어는 이제 종교적 단어죠. 그런 얘기를 좀 이제 역사학, 학문적인 의미에서 이제 그런 긴장을 가지고 역사를 검토할 때 기적이라는 용어를 쓰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저는 감히 한국의, 대한민국의 역사, 여기 이르는 과정들을 기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도 된다. 세계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강의 기적, 표현은 우리의 얘기가 아니었죠.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탄생은 당연히 이루어질 일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는 분들, 여기 이제 어린 학생도 있고, 예, 젊은 분들도 계시고, 또 제보다 더 선배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나간 과정들을 반추해 보면, 그리고 또 더 선대로부터 들었던 그 치열했던 과정들을 보면 대한민국 쉽게 태어난 나라 아닙니다. 태어나기 힘들었습니다. 만들어지기 힘들었던 나라입니다. 그 대한민국이 태어나게 된 것,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적 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 마찬가지로 저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전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때 이제 그랬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가를 낳은 분이 있었죠. 하면 된다. 대한민국은 해냈습니다. 네.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가. 대한민국의 탄생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그래도 조금 알려진 얘기들은 생략을 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비화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2차 대전 때 미국을 이끌고 지휘를 했던 루즈벨트 대통령 사진에 이래 보시면은 가운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앉아 있고 왼편에 영국의 처칠 수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편에 스탈린입니다. 나란히 앉아있죠. 3거두입니다. 얄타 회담 때의 장면입니다. 2차 대전 때의 동맹국가죠. 전시 동맹국가니까 당연히. 그리고 이제 전후체제. 2차 대전은 아직 이제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끝날 게 거의 틀림없다 생각을 하고 전후체제를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서 자리. 얄타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도 논의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가. 전문적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얘기들은 또 참고할 이야기들도 많고 또 더 전문가적인 분들 통해서 들으실 수도 있고 들으신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숨겨진 어떤 비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간첩, 소련 간첩입니다. 엘저 히스라는 사람입니다. 엘저 히스 소련 간첩입니다. 근데 직업이 이 사람 미국 사람입니다. 직업이 미 국무성 공무원, 미 국무성 관리입니다. 물론 이 사람 본인은 죽을 때까지 나는 그런 거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밝혀졌죠. 네, 다 밝혀진 일이고. 물론 이런 류의 사람들은 끝까지 부인을 합니다. 네, 저는 맞다 그렇게 시원하게 인정을 하는 사람 거의 본 적은 없습니다. 예. 신영복 이름 다 들어보셨죠? 예. 그분 뭐 말이 점점 바뀌어가지고 마지막 거의 무렵에는 모든 게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더군요. 참 대단하다. 그렇지 않죠? 그 이제 조금 통속적인 표현을 쓰자면은 선수들 앞에서 그렇게 우기면 안 되죠. 뭐 다 거짓말이고 다 아는 이야기들은 뭐 그럽니까? 시원하게 나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다라고 뭐 해버려도 될 걸.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엘저이스라는 사람 그렇습니다. 이 사람 참 놀랍게도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전입니다. 이승만 박사께서 엘저이스를 조우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전 끝나고 뭐 찾아간 거죠. 미 국무성 찾아가가지고 소련의 야심을 이제, 소련은 러시아, 제정 러시아 시대부터 한반도를 노렸다. 경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임시정부를 대우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앞장서가지고 러시아의 소련의 야심을 막겠다. 아니, 그 미국 당신들은 왜 그러니까 별다른 기여도 없는 소련이 한반도에 끼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느냐. 뭐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그런데 엘조이스가 이승만 박사의 말을 자르고 가로막습니다. 우리의 동맹국가인 소련을 비난을 하다니 참을 수 없다랍니다. 소련의 역성을 준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간첩이라서 그런 겁니다. 예. 자, 동그라미 원 안에 저 사람이 엘조이스입니다. 그 엘조이스 원 안에 있는 사람과 스탈린, 아까 사진 보셨죠? 스탈린과 엘조이스 저 사이에 있는 사람이 그로미코라고. 소련의 당시 외상입니다. 가운데 루즈벨트 앉아있네요. 자, 엘조이스는 그림자처럼 수행을 했습니다. 가방만 들고 다녔을까요? 아닙니다. 정책을 주물렀고 실질적인, 이제 공직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과장이 중요하죠. 예. 결재권자가 있고 하지만 아주 중요한 또 하고 입안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사사건건 얼마 전에 김용옥이죠. 예. 예. 참 신탁통치를 했어야 되는데 신탁통치를 안 해가 분단이 되었고 그러지 못하게 막은 이승만은 나쁜 사람. 그래서 뭐 입에 올리지도 않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끔찍한. 근데 신탁동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그게 당시에 해방공간 그 시대의 공산당의 주장입니다. 공산당의 이야기고. 박헌영이 지령을 또 그렇게 내리죠. 그게 모스크바의 지령이기도 하고. 왜 그랬느냐. 신탁통치를 하면서 좌우합작이 이루어지고 좌우합작 정권을 불가피하게 만들어내게 되고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그 다음 결론은 적화입니다. 동유럽이 모두가 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걸 그들은 인민정권, 인민민주주의 정권이라고 불렀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에피소드 하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김문수 지사님께서 민중당 하시기 전의 그 전신이 되는 민중의 당이라는 어떤 그 당, 예, 그, 예, 예, 창당 작업에 그때 백기환 씨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 이러기도 했었고, 민중의 당, 그리고 이제 총선 이렇게 또 거치게 됐습니다. 거기에 매우 깊숙하게 이제 관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런 사람들을 만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시니어 그룹에 해당이 되던 이제 김문수 지사님 이제 연배의 뭐 선배, 인천의 이 지역입니다. 인천 지역이 인민노련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인민노련 이제 선배분들을 만나러 갈 때 페이퍼라고 그때는 불렀습니다. 예, 제가 뭘 하나 작성을 해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진보적 민주주의 연합전선.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때 저는 빨갱이 때입니다. 막스 레닌주의자 때입니다. 예,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즉 진보적 민주주의 연합전선, 그 조금 표현을 바꾸면은 좌우합작 정권입니다. 예, 순진하게 미군정 시대에 좌우합적을 그렇게 강요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 참. 소련을 경계를 안 했거든요. 그대로 갔으면은 대한민국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런 지도. 자, 보이십니까? 유라시아 전체가 빨갛습니다. 예. 극동의 저 끄트머리에 파란색 보일듯 말듯 있는 게 있죠. 조금 더, 자, 끄트머리에, 끄트머리에, 끄트머리에. 겨우. 전체 저렇게 시뻘겋게 되어가 있는 저런 상황에서 저게 자연스럽습니까? 그래서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은 당연히 태어날 수 있는 나라가 막 그냥 그렇게 쉽게 뭐 그냥 만들어지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저게 쉬웠겠습니까? 어떻게? 북한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하죠. 미제의 간악한 술책에 의해서 어쩌고 하시고. 그렇습니까? 아닌데요. 루즈벨트는 속았는데요. 스탈린을 동료로 생각을 했는데요. 루즈벨트 옆에는 소련 간첩 엘저이스가 있었는데요. 신탁통치 하자고 했는데 조합적으로 그렇게 강요를 했는데요. 미국이 뭘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이 남한만의 단정을 갖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도 지금 좌익들도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하죠. 분단이 고차가 되고 남한만의 단정이 수립된 것을 미국 탓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이승만이 그랬다면서요. 저 끄트머리에 파랗게 그 끄트머리에 신랄같이 저렇게 살아남은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해낸 일입니다. 유일한 예외입니다. 유일한 예외. 그게 기적이란 말 말고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기적입니다. 대한민국의 탄생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탄생뿐만 아니라 그 성장과 발전도 기적입니다. 유일한 예외 대한민국도 그 성장과 발전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 동영상은 많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저는 한 번씩 이걸 다 돌이켜보고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또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저도 혼자서 한 번씩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하면, 뭐, 예, 눈시울이 조금 붉어지게 됩니다. 기적을 믿습니까? 라고 나오죠. 예.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기적이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우리는 기적적으로 태어나고 기적적으로 성장해서 오늘에 이른 기적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이렇게 능멸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지상에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개인도 그러하지만 나라도 국가도 그렇습니다. 누군들 흠집 하나 없겠습니까? 온갖 가지 예, 과정을 거쳐오는 개인에도 그렇지만 국가의 차원에서도 역사의 과정은 그 자체가 전장입니다. 전장을 거쳐오면서 몸에 생채기 하나 없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전장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흉터가 있다고 해서 그거 보고 욕해야 돼요? 저는 대한민국이 완벽하다 이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오면서 저 전장을 돌파하면서 형성된 갖게 된 생채기, 흉터 그걸 보고 못 오그래요? 해요?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예. 이 나라 다시 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르렀는지 다시 한번 반추해보는 이 뜻으로 글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젠 천하 근본이 농사가 아니라 상업이다. 예. 예.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뭐 길게 다 읽진 않고 예, 노란색 강조된 부분만 나라의 흥망성쇠가 상업 흥왕함에 달렸으니 지금은 천하의 큰 근본을 장사라고 할 수밖에 없도다. 대저 농사에서 생기는 이익은 땅에서 나는 것인즉 정한 한정이 있거니와 장사의 이익은 사람이 내는 것이라 한정이 없는 고로 지금 영국으로 말할 지경이면 그 나라의 부강함이 천하 각국 중에 제일인데 토지는 조그맣고 기후는 고르지 못하고 땅은 기름지지 못하지만 농사에 힘쓰지 않고 전국 백성들이 상업에 종사하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쭉 끝으로 가서 오늘날 세계 큰 싸움과 다툼이 모두 이익과 건세에는 장사보다 더한 것이 없은즉 아무쪼록 장사길을 널리 열어서 해마다 항구에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것보다 몇천 배나 되게 하기를 바라노라. 참 대단하죠. 원래 교과서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것처럼 국사교과서에 농자, 천하지, 대본 뭐 이렇게 뭐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상업, 상자, 천하지, 대본, 상인이 천하지, 대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셈인데요. 자, 어느 시대 누구의 글 같습니까? 참 표현은 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은 너무나 현대적입니다. 너무나 현대적인 겁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수출 입국 시대에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쯤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런데 문득 걸투 어투로 보면은 참 예스럽죠. 그렇습니다. 옛날 예스럽. 이승만 대통령의 글입니다. 20세기 시작되던 1901년 제국신문 사설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26세 청년이었습니다. 1875년생 예. 한강의 기적.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늘 되새겨보면서 아, 이승만 대통령은 예언자다,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 입국, 무역 입국 그 노선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고 따라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6세 청년입니다. 대한민국의 탄생의 기적, 그 토대를 형성하고 초석을 깔고 예외의 주역 첫 번째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승만 대통령은 앞서 그래서도 보셨지만 그 젊은 시절에 이미 대한민국의 탄생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아가야 될, 새 나라가 나아가야 될 길, 그 기본 노선에 대해서도 이미 1901년에, 예, 1948년 탄생하게 될 나라에 대해서, 예, 이미 지침을, 그리고 그 노선을 실행에 옮긴 분이 누굽니까? 예외의 주역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이십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서독, 예, 방문해서 준비된 연설문, 공식 연설문을 다 그대로 하지 못하시고 눈물을 짓고 하셨던 그 사람이, 그 대통령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역만리에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삶을 물려주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해내지 않습니까? 수출 입국, 무역대국, 상업 흥황 그대로서 해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해서 어디 완벽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생채기가 있다고 해서 전장에서 얻은 흉터가 있다고 해서 그 흉터가 흉하다고 욕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의 이 노선이 없었으면 다른컨대 우리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시하는 이런 정도의 삶은, 이런 정도의 경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의 경제는 없습니다. 지금 경제가 엉망진창으로 붕괴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라도 버티는 이 경제, 우리가 누리는 이 삶,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없었으면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을 세계인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때도 그랬고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랬고 내내 이렇게 욕을 한 사람들이 있었죠. 독재자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이제는 좀 쌍스러운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그냥 저는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을 쓸 때도 그냥 민주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주 떠들어대고 흔들어대면서 욕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탄생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 정권의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권을 민주정권 3기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1기 김대중, 2기 노무현, 3기.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민주를 신성의 깃발로 그 기치로 높이 들고 신성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 이전은 아무것도 아니다. 87년 민주화야말로 그 이전은 암흑시되고 가치 있는 유일한 어떤 그런 것이었다. 그리고 87년 체제에서 등장한 정권도 그야말로 김대중 정권 시대부터 비로소 민주정권 일기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 그 아무것도 아닌 게 어떤 것인지 한번 그 대단하다는 민주정권 일기가 실제로는 어떠할 수 있었는지. 예. 1971년도 대통령 선거 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항해서 야당 후보로 김대중 씨가 출마를 해서 그때 대중경제라는 노선을 천명을 하고 예, 장충당공원 유세의 장면입니다. 장충당공원 연설, 뭐 명연설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명연설이라고 전혀 생각은 안 합니다만 아무튼 공식 연설문집 속에 그 연설문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용한 이거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 대목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종대왕 시대가 선군의 시대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고속도로도 없었고 울산공업단지도 없었지만 우리가 선군의 시대라는 것은 비록 그 시대에는 무명 배옷을 입고 산천지입니다. 산천지를 걸어 다녔지만 국가의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었던 것이요. 예. 이 대목은 김대중 씨의 공식 연설문집 안에는 없습니다. 녹취록을 제가 다시 듣고 확인을 하고 대조해 가면서 예. 또렷이 들리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내용은 확실히 이러합니다. 이 대목은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학생 여러분들, 무명 배옷을 입고 산천지 걸어 다니고 싶습니까? 고르게, 자, 모든 사람들이 무명 배옷을 입고 산천지를 그냥 걸어 다니게 고르게 가난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쭉 만들어주고 하면은 선군의 시대가 되겠군요. 이 사람이 민주정권 일기, 이 사람이 생각한 나라의 삶이라는 것, 이런 거였습니다. 이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갔으면 단언하건대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강의 기적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있겠습니까? 무명 배옷 입고 살아야죠. 여기 무명 배옷 입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없는 겁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을 욕을 해요? 이 사람들이 이 노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끌고 올 수 있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 사람들 한국을 지금 어디로 끌고 가고 하려고 있습니까, 지금? 기가 찹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소득주도 성장, 온갖 등등 보면은 반복이죠. 예전에 자신들이 이야기한,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것 같은 노선을 예, 거의 되풀이하고 있는 수십 년 전에 다시 되풀이하고 그런 것은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은 민중을 생각을 하고 잔악계나 생각을 하고 온갖 정의를 독점하는 듯이 내세우지만 그 자녀분들 다 턱 먹고 나왔더라고요. 일본에 그렇게 쌍심지를 돋구면서 욕을 하고는 하지만 일본에 집도 있고 그런 분도 있고 자녀분들 한국말을 잘 못하고 영어 일어가 더 능통한 그런 자녀를 둔 분도 있고 아내가 했다라는 것인지 내가 했다라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예 예. 그분 청와대 관사에서 나왔나요? 이제 나왔습니까? 예. 그때 있던 기간 동안 그거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행태가 이러면서 입에 발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정신 나간 또 짓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중국몽. 예. 예. 이제 그게 악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조금씩은 느끼고 있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해서 참, 정말 낯뜨겁게 찬양을 하더군요. 중국몽에 대해서. 거기에 동참을 하겠다. 심지어, 이름은 그냥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실 겁니다. 말의 궁둥이에 파리가 찰싹 달라붙어 가듯이 한국도 중국에 그렇게 찰싹 달라붙어 가야 된다라고 한 사람이 있었죠. 대한민국이 파리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중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지금 시진핑 밑에 사진부터 먼저 보시죠. 지금 시진핑 저 사진 도배질되고 부적처럼 쓰입니다. 저 사진이 밑에 시진핑 사진이 도배질되고 있는 사진이 어떤 건가 하면은 이제 재개발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신성한 우리 주성님의 사진들을 쫙 도배를 해가지고 감히 건드리지 못하게 한 그런 겁니다. 부적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거의 신입니다. 시진핑 시황제라고 부르죠. 그 위에 모택동 천안문 광장에 딱 버티고 있는 이 모택동 초상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나라입니다. 여기에 찰싹 붙어가요? 어쩌자는 겁니까? 황제 예전식으로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에서 익숙한 용어를 보자면 마치 이집트의 파라오와 같은 존재입니다. 신처럼 군림하고 있어요. 실제로 모택동도 부적으로 쓰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전 시대 잠깐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뭐 명나라와 조선의 조선의 명에 대한 그 참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4대 건성에 대해서는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청에 대해서, 후금과 청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했던 정권이 이제 인조 반정으로 들어선 인조 정권이죠. 광해군을 몰아내고 임진왜란이 끝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던 광해군은 그나마 임진왜란 때 그래도 버티고 지키는 나름의 흉측한 공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흠집이 크죠. 여러 가지 왕족 내 궁궐 내에서 참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그런데 국가의 차원에서 국리민복의 차원에서 인조반정의 명분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난 탄핵 그 소동 짓거리 광란을 보면서 촛불과 탄핵 소동 광란을 보고 그걸 내세우고 하는 온갖 행태들을 보면서 늘 이 문제가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인조 그렇게 인조 반정으로 들어선 인조 정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나라 다 말아먹었습니다. 완전히 망가뜨렸죠. 그리고 자신은 이렇게 했습니다. 머리를 땅에 찍습니다. 예. 아홉 번 찍어가지고 이마에서 피가 났다고 그럽니다. 또 이러고 싶은가요? 이러고 싶은 건가요, 진짜? 시진핑한테? 김정은한테? 누구한테 그러고 싶다는 겁니까? 두 사람 다한테? 그런 걸까요? 지금 이런 겁니다. 중국이 우리가 그 소위 중국몽이라는 게 뭡니까? 중국몽이라는 것은 그들도 그런 꿈은 꿀 수 있을 겁니다. 자기들이 자기 국가가 중국이라는 자기들이 세계 행세를 해보겠다라는 건데 예전과 같은 말하자면은 종주국이 되어서 밑에 거느리고 제후국들을 거느리고 행세를 하고 그게 중국몽의 정치적인 어떤 그 핵심인데 거기에 동참을 해요? 다시 중국에 종살이를 하겠다는 겁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일본에는 아직도 악다구니를 하죠. 미국에도 막댐비죠. 그런데 중국에는 먼지 얘기도 못해요. 어쩌자라는 겁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새삼 이건 나라냐라고 묻는다고 그러죠. 그때 촛불 소동을 벌이면서 촛불 든 사람들이 이게 나라냐? 지금 다른 젊은이 또 이렇게 묻는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건 나라냐? 니들이 하는 짓거리는. 그렇습니다. 이세 문제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어디서 오는 겁니까? 중국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들 얘기를 합니까? 외교 장관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책임이 크다고요? 한때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등어 굽는 연기 얘기한 적도 있었죠. 야, 참. 왜 이런가요? 이 중국에 왜 이럴까요? 이 사람들 중국 좋아하는 겁니다. 그냥 뭐 제가 그냥 뭐라고 할까요? 특별하게 아주 학문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늘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옛날에 중국을 모시고 굴종을 하면서 사대하면서도 조선 양반들은 떵떵거리면서 인구의 절반은 노비로 거느리고 그것도 대부분은 쌍놈으로 거느리던 그런 시절, 그 시절. 그게 그리운 것 아닐까요? 그런 건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걸핏하면은 촛불을 들든 뭐 어떻든 거리에 나와서 난동을 부리고 심지어 중고등학생들도 막 선동을 하고 그러죠. 예, 그랬습니다. 아마 이런 게 그리워서 그랬을지 모르죠. 다 아시죠? 홍위병. 홍위병. 저기 머리 깎는 그 도구를 가지고 노인의 머리를 밀고 있는 저 어린 아이 아닙니까? 저 아이들을 앞장세우고 동원을 해서 중국 전역을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초상화가 천안문 광장 앞에 떡하니 아직도 버티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모택동을 찬양한 사람이 있죠. 리영이라고 하죠. 리영이. 참 이 사람도 고약한 사람입니다. 한자어는 그런데 절대 자기 이름을 이영이라고 쓰지 않고 리영이라고 북한식으로 표기를 하는 그 사람의 책. 이제 새삼 다 제목들을 또 알게 됐죠.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책.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전 후보 토론회에 나와서 종종 다 얘기를 했었죠. 자신이 가장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 전환시대의 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책이 아까 보셨던 그 모택동, 초상이 떡 버티고 있는 그 모택동, 중국의 황제, 중국의 파라오와 다름없는 그렇게 숭배받고 있는 모택동을 찬양을 하고 그리고 바로 이 홍위병들의 난동을, 문화대혁명이라는 홍위병의 난동을 찬양을 한 걸로 도배지길래가 있는 책입니다. 그걸 감동적으로 읽었대요. 그래서 중국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한국의 이 무리, 떼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홍위병하고 많이 다릅니까? 참 즐겨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동원을 하고 싸움을 하고 이렇게 했었죠. 광우병 소동, 탄핵 소동, 뭐 온갖 일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귀족노조. 이제는 뭐 민노총에 대해서 민노총이 누구와 자신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할 텐데요. 탄압받고 피해받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민노총이 민중입니까? 특권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귀족노조라고 해야죠. 경찰도 건드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경찰을 두들겨 패도 다 석방하지 않습니까? 경찰 위에 있잖아요. 절절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고용 세습하죠. 자기 일자리를 자기 자식한테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연봉이 1억들이 다 넘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입도 뻥긋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들러리를 써요. 청년들이, 바보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하더군요. 깨어있습니까? 바보들이죠. 얼마 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청년 대표가 그게 뭡니까? 울었다. 그게 울 일입니까? 일가를 내야죠. 소리를 치고. 호통을 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될줄 몰랐던 거? 그 몰랐겠죠. 촛불 들었었나 안 들었었나라고 묻고 싶고, 지난 대선 때 누구 찍었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것부터 반성을 해야죠. 예. 반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귀족 노조는 그런 바보들 때문에 누리고 행세를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 민주파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 민주, 민주입니다. 그들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예, 좋습니다. 저도 민주주의 존중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말하자면은 일종의 사치제에 가깝습니다. 그걸 그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다르게 될수 있는 이런 겁니다. 사실 이제 민주주의라는 그 용어는 그 번역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정확하게 디모크라시는 민주정, 민주정체로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이건 정치적 형식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우상화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우상화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치가 제대로 발휘가 되려면은 그 주인이 그 형식을, 말하자면 민주주의는 일종의 정치적인 집입니다. 집. 그 집에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겁니다. 집주인이 그 집에, 그 거처의 주인이 도적이 되면 도적대의 소굴이 되는 거다. 그와 똑같습니다. 민주주의의, 민주의 주인은 자유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이 붙은 가짜민주주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진보적 민주주의 들고 갔었던 이야기 말씀을 드렸었죠.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많이 있습니다. 사회민주주의, 이런 민주주의, 저런 민주주의, 온갖 민주주의, 예, 붙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좌익들이 그렇게 말장난 놀이를 하는데 그들이 붙인 민주주의란 그 전부 다 사실 정말로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아주 잔악한 독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 이름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자, 좋은 단어들 다 갖다 붙여놨네요. 다 갖다 붙여놨네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예.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자유를 박살을 내고, 예, 자유를 추방했기 때문에, 자유의 반대편에 섰기 때문에, 그런 민주주의는 그런 수령체제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민주라는 집에 주인은 자유여야 합니다. 그 자유가 떠나고 나면은 흉가가 됩니다. 그 빈집에 찾아드는 것은 붉은 악령들입니다. 도적대가 찾아들고 사기꾼이 들어오고 그게 다 붉은 악령들이 되는 겁니다. 악령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건 그래서 정말 섬세히 소중히 다뤄져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 주인이 되는 국민이 자격을 갖춰야 되고 자유 이념의 그 가치를 올바로 이해를 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견결한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민주주의가 빛을 발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런 정도 수준으로 민주주의를 그렇습니다.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이 있습니까? 백두혈통 차냐? 야, 저는 상당 정도 각오를 하긴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저 자신이 그럼 뭐 말하자면 빨갱이 출신이었고 그 집요와 집착이 어떠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벌어질 일들이 있겠다. 그런데 공중파에서 광화문에서 이런 소리가 횡행하게 되리라는 상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김정은 위임마치 예. 깨시민인지 유시민인지 아는 사람도 김정은이가 참 훌륭하다고 하더군요. 예. 얼마 전, 바로 며칠 전이었습니다. 세계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부의 순위 김정은이가 여덟 번째 부자라고 나와 있던데요. 한반도 최고의 금수저가 누굽니까? 저는 김정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한탄을 한다라는 거죠. 금수저가 어떻고 은수저가 어떻고 흙수저가 어떻고 그리고 헬조선이 어떻고 저렇고 저기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은이야말로 한반도 최고의 금수저인데 그 사람한테는 욕도 못해요. 그 사람을 위인으로 맞이를 해요? 이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삽니다. 북한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에요.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걸 찬양을 하는 백두혈통을 찬양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운명을 맞이하지 않게 되리라고 이대로 가면서 반성하지 않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될 것 아닙니까? 북한에도 정말 가증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한 번씩 뭐 종교 뭐 이런 만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교인들이라고 동원하기도 하고 뭐 어떤 때는 불교도도 동원을 하고 교회도 있는 것처럼 아주 참 가증스럽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공산당 좌익들의 당 자체가 그들의 교회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없는 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누가 앉느냐? 수령이 앉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김일성이가 김정은이를 광명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얘기 아십니까? 광명성 하면 떠오르는 것 없습니까? 우리말로 뭐 샛별, 금성 이렇게. 그게 광명성이 무엇의 상징입니까? 루시퍼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죠?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놀랍니다. 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그랬을까? 아니면은 그냥 멋있게 뭐라고 부르려고 하다가 그냥 그렇게 된 걸까? 그들이 발사한 로켓이 그렇습니다. 광명성 1호, 2호, 3호. 어떤 때는 좀 기가 찬다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이 사람들 악령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대로입니다. 지상의 모습을 드러낸 악령들입니다. 사탄입니다. 마르크스부터가 예, 그렇습니다. 메피스토펠레스라고 있습니다. 예. 루시퍼와 유사한 그런 어떤 그리스 신화의 뭐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런 존재의 모습인데 인간을 위해서 뭔가를 고군분투 뭐 해보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생을 하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을 거기에 장광설을 늘어놓으면서 마르크스가 아주 그 뭐 그런 어떤 글을 씁니다. 그런 겁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주체 사상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모든 것을 참 사람이 먼저다라는 얘기 이제 막 써줘. 이 사람들도 그런 겁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지 않죠. 예. 교회에서 사람이 먼저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말하려면은 교회를 떠나야겠지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적폐소동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한반도 최악의 적폐는 결국에는 붉은 적폐다.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몸서리 치게 체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정은이, 예. 김정은보다 살이 많이 찐 정치 지도자가 세계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량으로 유럽에 양주를, 위스키를 250병을 주문을 한꺼번에 했다가 거절당했다. 이런 뉴스를 또 보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들이 떠받들고 내세우는 인민들은 굶주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의호식을 하면서 양주를 들이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찬양을 해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자, 이제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쪽에서 백두열동 찬양의 소리도 나오고 끄리낌이 없습니다. 산불 그 와중에도 북한 걱정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있습니다. 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입니까? 왜 이러는 걸까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두 개의 전선, 두 개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세력입니다.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목표도 하나입니다. 김과 북한, 김과 조선 두 가지 무기, 두 가지 전략 무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핵무기, 핵 폐기하고 제압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국 안에 남한에 종북 좌익이 없으면 사실은 저렇게까지 예, 희롱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핵무기뿐만 아니라 남쪽에 있는 종북 좌익이야말로 진짜 김과 조선의 저들의 정말 중요한 전략무기라는 부분들을 간파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정말 이게 문제입니다. 정말 이 종북 좌익이 이제 다 체험하고 겪으셨을 겁니다. 두 가지 무기, 두 가지 방식으로 얼르고 달래고 하는 것처럼 유혹하고 협박합니다. 포퓰리즘으로 막 뿌려댑니다. 예. 뭐 이러면 돈 주겠다, 돈 주겠다. 그냥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다니네요. 예산을 풀겠다, 어쩌겠다. 예. 무상공세. 이제 뭐 아주 자세한 설명이 없어도 국민들 대부분이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협박을 하는 겁니다. 전쟁. 참 노무현 씨가 그랬나요?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뭐 그러면서 이건 협박입니다. 일종의.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라면은 우리 국사교과서에서 공식적으로 이완용 욕하는 거 다 드러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은 일본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일을 피하면서 아무리 나쁜 평화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낫다면서요. 아무리 나쁜 평화, 항복입니다. 항복. 항복하면 되는 거예요. 뭘 복잡하게 해요. 나라를 들어다가 김정은에게 딱 갖다 바쳐버리면은 바로 그냥 나오는 거다.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아,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북핵 문제 정말 간단한 해결책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들어다가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치면 걱정할 거 없겠네요. 아무리 나쁜 평화이긴 하지만. 이렇게 머리 숙이고 살면 안 되겠습니까? 예. 우리는 그게 싫다는 것 아닙니까? 예. 싫습니다, 저는. 이 협박에 놀아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이겨야 되는 겁니다. 개인의 삶이든 국가의 삶과 운명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고단합니다. 긴장이 있습니다. 늘 난관이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것을 마냥 피해 다니면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 담담하게 임해야 합니다. 섭리를 믿고 임해야 하는 겁니다. 두 개의 전선, 근본적 대치선입니다. 대한민국 탄생 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시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 내내,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도 다 그렇습니다. 흔히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전두환 시대에 80년대 이 386이라는 괴물, 586이라는 이런 어떤 그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만나고 혀를 차고 있는 이런 괴물적인 어떤 세대, 이런 게 태어난 것은 마치 전두환의 뭐 어떤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이 아닌 겁니다. 예. 제 자신이 그 세대고, 더군다나 제가 이제 간간히 저의 말씀을 또 드리겠다고 했었는데, 저는 아직도 전두환 대통령을 바라보기에는 가슴은 매우 불편합니다. 이유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 부친은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입니다. 그 5.18 그 소위 그 시기 와중에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셨습니다. 보안사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참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몇 개월이 흐른 뒤 돌아오셨습니다. 온몸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새카맣게 온몸이 멍이 들어서 아버님께서 씩 웃으셨기 때문에 저도 눈물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결심을 한 것,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결심을 한 것은 전두환과 하늘을 이고 같이 살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로 전두환을 찢어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소위 이른바 이념서적이라는 걸 다 읽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홍위병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부친은 참 경상도 지역에, 부산 지역에서는 보기 드물게 하필이면 소위 동교동계였습니다. 뭐 지역적으로는 혼합하고 아무 인연은 없었지만 그슬로 올라가면 그것도 또 내력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인연으로 참 희귀하게도 저는 그래서 자랄 때 김대중 씨가 정말로 마냥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위인이라고 생각하고 컸습니다. 전환시대에 놀리고 우상과 이성이고 뭐 온갖 책들 다 읽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미. 그 이상의 책들도 있었습니다. 집안에 이미 이념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럴 만한 내력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거였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 면접 때 교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대학 들어와서 어떤 것을 공부하고 싶으냐?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3세계 혁명운동사를 공부를 하고 싶다. 진짜로 그랬을 뿐만 아니라 약간 짓궂게 답을 한 것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골치 아프겠구만. 저는 대학에 들어가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아, 나는 이제 혁명운동을 하러 들어간다. 전두환을 찢어 죽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사적으로는 복수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적 명분하고도 결합대가 있었던 겁니다. 지하 조직을 찾았습니다. 이미 지하 서클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알고 있다. 공식적인 학회 모임에서 과 모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연락 오더군요. 그래서 가입했습니다. 지하조직에 가입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였습니다. 열렬한 명분과 사적인 어떤 이름까지 결합된 그 지독한 마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갓 서른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아, 세월이 한참 흐른 뒤 제가 전향을 라는 마음으로 부친의 묘에 찾아뵙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 전장에서 맞닥뜨린 것이다. 누가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아버님께 이렇게 아버님도 아버님께서 믿으시는 대로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하셨고 그리고 또 저는 지금 아버님과 생각은 다릅니다. 이렇게 드리고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저는 아버지를 참 존경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은 합니다. 그러나 전두환 시대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그 기적의 완수의 시대였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 시대는 박정희 시대의 연장이었습니다. 연장이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가슴은 불편하지만 인정합니다. 제 집안 내력을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근본적 대치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집안의 주치 역할을 해주셨던 의사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에서 있었던 선거를 건국 50선거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어떤 선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분은 남로당 당원이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 신념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제 부친의 국민학교 담임 선생이셨습니다. 그래서 참 친했습니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늘 이러셨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배신자야. 뭐, 이념을 배신하고 보수 정당하고 있잖아. 배신자야. 어릴 때 뭘 알겠습니까? 아, 아버지는 타협을 하셨구나. 뭐, 예. 뿌리가 깊습니다. 아,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셨던 아까 고영복 교수님, 고정간첩이었다. 그분 표면적으로는 철저한 보수 우파 인사로 알려져 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용 교수라고 했었지요. 예. 많이 놀랬습니다. 예. 이런 겁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선거를 치르고 이제 민선 정식으로 당선이 된 그 아직 만 1년이 안 됐죠. 6.3 사태 일어납니다. 한일협정 이제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그 매듭짓기 위해서 쭉 데모가 그 세계에 일어나고 6.3 사태입니다. 그때 뒤에서 그 6.3 사태를 지휘하고 조정한 민비련이라고 있습니다. 민비련,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근데 그걸 만든 분, 참 이 사회학과가 골치 아픈데요. 사회학과 교수님이셨어요. 황성모라는 분. 찾아보면 다 기록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분이 민비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취지가 이랬습니다.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을 비교 연구한다.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을 비교 연구하기 위해서는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읽어야 하고 스탈린의 민족 전략에 대한 이해를 또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 민비련이 6.3 사태를 뒤에서 지휘를 합니다. 그런데 황성무 교수의 참 경력이 참 그렇습니다. 이분이 6.25 전쟁에 참전합니다. 참전. 그런데 인민군으로 참전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거제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석방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서울대 사회학과 이렇게 재직을 하다 학교를 다니다 베를린으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 갑니다. 아, 그래서 이분은 동베를린 사건, 동백님 사건. 네, 동백님은 동백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 동베를린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예, 윤희상 등등 많이 등장하는, 예, 간첩 사건이죠. 그 사람들 다 조작이라고 하는데요. 조작 아닙니다. 예, 다 사실이고. 근데 그게 연루가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황성모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만났느냐? 만났다. 동베를린에 왜 갔느냐? 가는 게 죄가 되느냐? 베를린에 유학을 가가지고 동베를린이 어떤 데입니까? 동독의 수도 아닙니까? 동베를린에 왜 갑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관련자들을 윤희상 등등의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왜 만났느냐? 사람 만나는 게 죄가 됩니까? 아, 이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겠네. 그런데 아무튼 이 사람의 경력은 인민군 참전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유신시대. 제 대학 때 얘기 조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작심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1학년 연말, 그때 당시 지하 조직에 이제 그게 그렇습니다. 학생 조직에. 연말에서 이 겨울 방학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거의 밀봉 교육을 하는데, 집중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처음에 쭉 들어왔던 포섭됐던 친구들 중에 좀 떨어져 나가겠죠. 남는 친구들을 집중 교육을 시키고 이제 조직적으로도 배치도 하고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선배가 이만한 복사뭉치를 좀 들고 옵니다. 낡은 어떤 한 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첫 마디. 영공 조작은 없었다. 이것은 남한 변혁 운동의 피어린 발자취다. 예. 그때는 혁명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변혁 뭐 이렇게 썼는데 멍하니 이렇게 쳐다봄. 남한 변혁 운동의 피어린 발자취랍니다. 인혁당, 통혁당, 해방전선, 난민전, 소위 그 4대 공안 사건의 예, 그 기록 공소 내용이었습니다. 예, 인혁당 사건 64년도, 그 다음에 통혁당 68년도, 그 다음에 2차 인혁당 사건, 나중에 70년대 중반에 다시 벌어지죠. 그 다음에 통혁당 사건이 있었을 때 마찬가지로 교수 학자들 중심의 해방전선 사건이라는 게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민전 이런 건 또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난민전 사건 조작 아니랍니다. 저를 가르친 이념교육을 시키고 있던 지휘자하고 교육을 시키던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렇구나, 이것은 남한 변혁운동의 피어린 발자취였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똑같은 내용으로 또 후배들을 가르쳤습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용공조작은 없었다. 이것은 남한 변혁운동의 피어린 발자취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이제 조금 지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연찮게 돌발적 계기로가 아니라 정말 뿌리 깊게 진행되었던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공개 석상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올라갈 때 또 제가 윗선 저를 지도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이후에 저의 운명을 결정지어 나가게 되는 불씨가 되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 교육을 시키러 온 선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들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윗동네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제가 순간 좀 멍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북한 짐작하시듯이 북한 얘기였습니다. 나중에 그게 다 드러났죠. 이제 뭐 김영환 그룹이라든가 다 드러나버린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됐습니다. 와. 근데 제가 참 뭐 그 아직 혈기 왕성할 때니까 제가 밥상을 엎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주사파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뿌리 깊게도 북한과 김일성 집단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또 집안 내력이기도 했습니다. 예, 좌익적 내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할아버지도 그러셨고 부친도 그러셨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예, 할아버지도, 예, 제 할아버지도 뭐 좀 그렇습니다. 예, 창신학교라고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나오시고 일제감치 3.1운동에도 참여를 하셨고 그때 처음 옥고를 치르시고 신간에 활동하시고 할머니도 근우회라고 다 그런 활동도 하시고 다 연장 이어지는 범좌익의 활동과 무관하지 않으신 다 알고 있는. 그러나 단 하나 할아버지도 부친도 북한에 대해서는 저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교육을 제대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때 싸움이 벌어졌고 그때부터 저는 정통 막스 레닌주의자로서의 자부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주사파는 1985년, 86년도 혹은 뭐 김영환, 강철 이렇게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닙니다. 원래 운동권의 뿌리 자체가 본질적으로 그러합니다. 친북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대치선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시기가 간족이냐 만족이냐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개의 전선, 두 개의 무기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내부에서의 종북 좌익을 철저히 제압하는 건 이게 없으면 해결을 못합니다. 단호해야 합니다. 붉은 우상의 숭배자들입니다. 그래야 북한의 위협과 도발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우리는 붉은 우상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동상 앞에서 그 거대한 동상 앞에서 머리를 내리고 있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나라를 세우셨는데 이래야 되겠습니까? 예, 마무리를 제가 새삼 교회에서 성서에 나오는 예화들을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림들이지만 파라오 밑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의 모습들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해방, 엑소더스, 출애굽, 해방, 약속. 이 표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방의 은혜, 자유의 강림.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약속의 시대, 그 이전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된 땅, 약속의 시대로 들어서기 위해서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아시는 이야기죠. 파라오를 벗어난 이스라엘의 첫 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우상의 유혹에 휩쓸리고 난동을 부렸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약속, 그 은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람이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율법 없이 자유 없습니다. 추상적 자유는 의미가 없습니다. 영화의 장면입니다만 예전에 그 십계라는 영화의 장면들입니다만 해방, 우리도 해방되었었죠. 그러고 나면은 그 주어진 그 은혜를 굳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율법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유의 율법입니다. 법 없이는 자유가 없다. 자유를 지켜나가, 자유 이념을 지켜나가는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방, 다 오버랩되는 우리의 처지와 다 오버랩이 되죠. 해방, 율법,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화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게 한 장면입니다만 아주 소리가 나오진 않습니다만 퓨리파이 이스라엘이라고 외칩니다. 이 장면 아주 짧은 장면인데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정화라고 붙인 이유가 퓨리파이 코리아 이렇게 붙이게 된 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서 이스라엘이 밟아나왔던 저는 늘 출애굽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감히 이긴 하지만 우리가 겪어온 것과 겹쳐서 오버랩시켜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히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거절하시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을 모세와 겹쳐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 그리고 또 혹은 궤도에 올린 번영의 궤도에 올린 다윗 이런 사람과 겹쳐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망가져갔는가를 생각해보면서 묵상을 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지나는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른 이 나라가 다시 붉은 우상의 숭배자들의 농단과 능멸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정화하라! 대한민국을 정화하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부터 정화는 자기 자신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회개에서부터. 예. 우리 애국진영, 고수우파 진영의 내부도 겸허하게 자기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드러내야 될, 깨끗이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없으면은, 그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그게 없이 타인을 정화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부족한 강의지만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